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열차편으로 수도 키이우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이 어려운 시기임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주요 원조 패키지의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도착할 더 많은 물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춘계 대러 반격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최근 몇 달간 동부 도네츠크 전선과 새로 형성된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민간인과 군 병력 모두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르키우 지역을 위해 두 기의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진정 필요하다며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속된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기반시설 등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주도를 포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올레시네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신형 UMPB-D30 유도폭탄으로 하르키우시를 공격해 남성 1명, 여성 3명이 부상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하르키우 경찰당국은 지난 3월에도 러시아군이 이 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0일 하르키우에 대한 공중과 지상 공격으로 동부 도네츠크 남부 오데사에 이어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새 전선을 형성한 이후 이곳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부 접경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이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여성 1명이 다치고 주택 24채와 송전선이 손상을 입었다고 벼체슬라프 글래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12일 벨고로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15명이 사망하는 등 벨고로드를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최근 몇 달 새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방공체계가 RM-70 뱀파이어 다연장 로켓 체계에서 발사된 우크라이나의 로켓 2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 혐의로 유엔 법정에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14일 앙카라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한 공식 참여 선언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피단 장관은 튀르키예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행한 민간인 살해를 비난했었다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수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주거지역 전체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일은 반인도 범죄이며 대량학살 시도이자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1월 남아공의 제소로 진행된 심리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학살 행위를 예방하고 민간인 구호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이스라엘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16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과 관련한 비상조치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유엔 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사법기구로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유엔 소속 차량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공격을 받아 유엔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날 발표에서 공격 주체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유엔 직원들이 차량을 타고 라파 인근 병원으로 가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현지가 아닌 곳에서 고용된 유엔 직원이 사망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올여름에 다시 마스크가 필수가 될까요? 수년째 이어진 코로나 대유행도 끝났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답답함도 백신 맞아야 된다는 부담도 거의 내려놓았는데 지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4월 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우세종이 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P2, 단백질 아미노산 체계에 따라서는 플리트라고도 부르는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감염의 28% 수준이 이 바이러스인데요. 4월 중순보다도 6%나 더 많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러스가 지금까지의 변종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미국 보건당국이 이제 더 이상은 그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여름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반복될 수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름마다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이유는 너무 더워서 시원한 실내를 찾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점도 있고요.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올여름 바이러스가 퍼져도 예년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가장 최근의 백신 접종 권고는 지난 2월이었습니다. 65살 이상은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올가을에 나올 새로운 제형의 백신 접종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50년대 미국의 대중문화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18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5월 15일 수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평안 북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는데요.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의 비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60mm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진과 풍산, 삼지연에는 5월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2에서 7cm 정도 예상합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최고는 6도에서 21도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 13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11도, 신의주 12도, 함흥 13도, 원산 15도, 청진 11도고요. 중강의 아침 최저가 7도, 예산은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7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6도, 함흥 16도, 원산 15도고요. 청진이 17도, 그리고 중강 17도, 해산 10도, 신의주의 낮 최고가 21도로 가장 높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4m, 먼바다는 5.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서쪽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로 제공하는 군사 지원이 전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6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지중해의 두 경쟁국인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블링컨 장관이 14일 우크라이나 크이우에서 보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 등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크유를 찾은 건 지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자, 지난달이죠. 4월에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안을 통과시 뒤에 그 이후로는 블링컨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처음인 건가요?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새로운 군사 지원과 관련해서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원 가운데 일부가 이미 도착했고 또 더 많은 지원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이 전선에서 진정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블링컨 장관과 동행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 포와 방공 요격기,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일부는 이미 전선에 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이 전선에서의 변화를 언급한 거, 지금 이 전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많은 전선에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네.
특히나 러시아군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북동부 전선에서 이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부쩍 긴장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이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먼저 이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에 대해 이 워싱턴 측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현재 가장 취약한 부문이 방공망이라면서 이 특히나 이 러시아군 공습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 북동부 하르키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 패트리얼 지대공 미사일 두 개 포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방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르키우 상황을 언급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하르키우 인근에서 최근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 이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서 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 방면으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네.
13일에도 이 하르키우 근처의 마을과 촌락들을 러시아군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네.
이번 공세로 주민 약 6천 명이 대피했다는데요. 이 우크라이나군 측은 이 러시아가 공세를 시작하고 전술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번 공세로 이미 몇몇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를 했군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국경에 접한 마을 5곳을 점령했다고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하르키우 인근의 보우찬스크에 진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AP통신은 두 명의 분석가를 인용해 이 러시아군이 단 이틀 동안 인구가 적은 마을 7곳을 포함해서 100에서 125 스퀘어 킬로미터의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군이 공세를 시작한 이 하르키우 방면으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알리는 AFP통신에 이 러시아군 약 5만 명이 국경에 있고 이 3만 명 이상이 지금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하르키우 전선에 증원 병력을 보냈고 현재 반격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러시아군은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우 말고도 앞서서는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공세를 강화했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특히나 이제 지난 2월에 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요충지인 이 아우디우카를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걸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안쪽으로 더 진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는데요.
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이 러시아군이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국방장관을 교체한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 소식에 대한 미국 정부 반응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해임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높은 비용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준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예.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 국방장관 교체가 러시아 경제에 큰 손실을 주고 이 최대 31만 5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왔어도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속하려는 이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에 따라 이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언제였죠?
네, 지난해 10월에 이 중국에서 열렸던 1대1로 포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예.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3월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갑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어떤 설명이 나왔습니까?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이 상호 유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이 국제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견해를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양국 협력 개발의 주요 분야를 정하고 이 국제 지역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 말고 또 어떤 일정을 갖고 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같이 양국 수교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네.
또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고요. 북동부 도시인 하얼빈에 가서 이 무역 투자 박람회 개막식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이제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한 거죠. 최근 몇 년 새 진행된 두 나라 사이의 밀착 관계를 또 잘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이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데요.
네네.
그러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의 협력을 러시아가 강화해 왔습니다.
네, 뭐 서방 측에서는 석유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방법으로 러시아 경제를 제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교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에 양국 교역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중국 해관청소 자료를 보면 이 지난해 두 나라 사이 교역액이 2,400억 달러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데 지난해 러시아의 대중국 석유 수출은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러시아를 또 군사적으로 지원한다고 주장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프랑스에 가서 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 중국이 이 러시아 쪽에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이 전쟁을 이용해 신냉전을 부추키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강화할 이유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네. 중국이 최근에 이 미국이나 유럽연합, EU 등으로부터 이 첨단 기술 수출이나 무역 관행 또 이 안보 문제 등의 많은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지중해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중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인데요. 이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13일 튀르키예를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두 나라 사이에 조성된 어떤 긍정적인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날 앙카라 대통령국에서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도 있었네요.
네, 두 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사이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사이에 이견은 있지만 이 대화 경로를 유지함으로써 이 긍정적인 현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초타키스 총리는 양국 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은 합의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그 오랜 쟁점이라면 뭐 대표적으로 영유권 갈등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두 나라가 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 에게해와 지중해 내의 이 해상 경계 또 이 에너지 자원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대립해 왔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는 에너지 탐사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이 동지중에서 양국 군함이 대치하는 등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난 50년 동안에만 두 나라가 세 번이나 전쟁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는 키프로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중해 섬나라죠. 이 키프로스가 남쪽에는 그리스계 또 북쪽에는 튀르키예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네.
1974년에 이 튀르키예 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이 북쪽을 점령하면서 이 분단이 됐습니다. 이 국제사회에는 이 그리스계 키프로스 공화국을 이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 정부만 이 북 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두 나라가 지금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기 같은 게 있네요.
네, 지난해 2월에 튀르키예에서 이 6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대지진이 났었는데요. 당시에 그리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 양국 사이에 해빙 기류가 흘렀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에 이 서방 국가들과 관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와 튀르키예 둘 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기도 합니다.
자, 두 나라가 오랜 쟁점 말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부터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했는데 자, 그리스와 튀르키예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무역 촉진이나 통신 채널 개방,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규축 조치와 교육, 문화 교류 증진 등이 들어갑니다.
네.
두 나라가 또 이 방문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 국민이 그리스의 10개 섬을 번거로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양국 간에 또 다툴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는군요.
네, 최근에 이 튀르키예가 이 오랫동안 이 박물관으로 썼던 이 옛 그리스 정교회 건물들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서 문을 열었는데요.
네.
이 그리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 튀르키예가 이 세계 문화유산을 모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튀르키예는 지난달에 이 그리스 정부가 이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 일부의 이 해양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자 이것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 하마스에 대해서 특히는 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1,000명 이상의 하마스 요원들이 이 튀르키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하마스가 지금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반면에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 두 나라가 가자전쟁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은 이 폭력 종식이나 이 장기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포함한 최첨단 IT 제조업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전 재판에서 이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 씨가 증언했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리들의 발언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방침 내놨네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중국산 전기차, EV와 배터리,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의료장비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최첨단 IT 산업과 제조업 관련 부품들로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분야들인데요.
네.
자,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 통상 경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관세 인상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겁니까?
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13일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계획은 미국의 경제적 미래와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르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대표부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느 품목에 관세를 또 어느 정도 올리는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현 25%에서 약 100%로 대폭 인상됩니다.
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생산 위험을 가져오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사실 미국은 한때는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였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꾀하며 특히 전기차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부품도 관세가 오르는 거죠?
네, 올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현 7.5%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자, 그리고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는 2026년부터 25%로 관세가 오르고요.
네.
배터리 부품은 올해 7.5%에서 역시 25%로 인상됩니다. 또 천연 흑연과 연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는 25%로 인상되는 등 이 핵심 광물 역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자, 백악관은 핵심 광물 채집과 정제 역량이 중국이 집중돼 있어 공급망이 취약해지는 한편 국가 안보와 청정 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투자해 충분한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에도 고율 관세 적용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5%인 중국산 반도체 관세율은 2025년까지 현재 2배인 50%로 인상됩니다.
네.
백악관은 중국의 반도체 정책은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급격한 생산 능력 확장으로 이어져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칩스법이라고 부르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미국 반도체의 제조 역량과 연구, 혁신, 인력에 530억 달러에 가까이 투자하고 있다며 이 반도체 관세 인상 조치는 미국의 투자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주요 초기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어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오릅니까?
네, 정부는 현재 7.5% 이하 수준인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25%로 인상합니다.
네.
대신 국내 투자를 통해 깨끗한 수소로 청정 철강을 생산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에 상관없이 25%에서 50%로 인상되고요.
예.
주사기와 바늘에 대한 관세도 올해 0%에서 50%로 네. 관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유예됐던 의료기기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활하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이 무역법 301조가 있어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국의 시정을 요구하고 관세 등의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앞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자 중국의 초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게 바로 무역법 301조가 있어서 가능한 거네요.
예.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임 행정부와 달리 전략적 분야를 신중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앞서서 관세 공약을 내놓았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 모든 수입품의 10%, 중국산 상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이 물가 인상,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물가에는 영향은 없습니까?
네, 관세는 구조상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관세 인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네.
또 새로운 관세는 18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만 적용이 되고요.
네.
또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상징적인 조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뉴욕의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핵심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3일 마이클 코안 씨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안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건넨 인물입니다.
예, 그 코안 씨가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죠?
맞습니다. 코안 씨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일처리를 하는 이른바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네네.
하지만 코안 씨는 지난 2018년 연방법원에서 선거 자금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1년 이상 복역했고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네. 자, 검찰이 코언 씨를 법정에 세워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자,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언 씨에게 입막음 돈을 주라고 지시해서 데니얼스 씨가 이야기를 흘리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언 씨에게 입막음 돈을 변제하기 위해 트럼프 그룹의 사업 기록을 위조하는데 가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언 씨의 증언 내용 어땠습니까?
예, 코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혼외 정사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시도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네.
자, 코언 씨는 우선 연예 잡지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패커 씨가 캐런 맥두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불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륜 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묻어버린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요.
네.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자, 코안 씨는 이어 데니얼스 씨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지급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안 씨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코안 씨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이 사건이 터진다면 자신의 선거운동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남자들은 멋지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자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냥 하라고 지시했으며 따라서 코안 씨는 데니얼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추후에 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승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유가 바로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을 법률 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34건의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네. 자, 이날 법정에서는 코안 씨가 데니얼스 씨의 변호사에게 보낸 송금 기록 사본이 공개됐습니다.
예.
자, 이 문서에는 코안 씨와 트럼프 그룹의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 재무책임자의 필체가 남아있었는데요.
예.
자, 코안 씨는 와이셀버그 씨와 해당 내용을 논의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부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또 전체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안 씨 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직 증언이 다 마무리된 게 아니라고요?
예, 코안 씨는 14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시작됩니다.
네.
잠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심리 후 법정에 나가며 기자들에게 여기에 사기는 없다, 범죄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에 대해 부패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지난 2년간 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몇몇 연준 관리들이 최근 논평에서 밝혔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예, 자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지만 이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연준의 목표인 2%로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연준이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른 연준 관리들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낙관하는 비둘기파가 적습니다. 자, 지난 10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연준의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만큼 높은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금리를 내리는데 또 부정적인 관리가 또 있습니까?
네, 톰 바켄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소비자와 기업 모두 더 높은 이자율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아직 역사적인 정점으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보기지, 재융자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아직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지난해 4분기를 보면요. 미국인들이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세후 소득의 평균 9.8%에 불과했습니다. 자, AP통신은 차입 비용의 증가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연준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몇 년 전보다 이자 지불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지출을 어떤 제한을 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네, JP모건의 조셉 럽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상황은 높은 금리가 경제에 더 많은 제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에 따르면 새로운 30년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7.1% 안팎인데요. 현재 미결제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3.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정부가 빚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가 너무 많으면 국가 경제에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방의회가 국가 부채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채 한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don't have any intention of supporting a debt, lifting the debt ceiling to enable the Republicans to give another tax break to the wealthy in our country. Further,
지난 2017년 6월 2일, 당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이 부자들에게 다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채 한도 인상을 지지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연방재무부가 돈을 빌려, 즉 부채를 지고 적자를 메꿉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은 의회가 법으로 설정한 한도를 통해 제한됩니다. 만일 부채가 법으로 제한하는 액수에 달하면 정부 마음대로 한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운영 자금을 연방정부가 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하며 이제까지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Biden met Tuesday afternoon with congressional leaders in a bid to resolve the months-long impasse to ensure the government can borrow more money to pay its bills.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부채 한도를 올리라는 요구가 있을 때 항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회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지난 40여 년 동안 법정 부채 한도를 다루는 법을 48건 제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방의회는 보통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특정 기간 부채 한도를 정지시켰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약 34조 5,400억 달러입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부채 한도를 2조 5천억 달러에서 31조 4천억 달러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에 한도에 도달했고, 그러자 재무부는 특별 조처를 통해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의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또 이 법은 연방 정부 지출과 수입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채 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유행의 시대로 불리는 1950년대 미국에서는 옷이나 머리 모양에도 유행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기 일부 여성들 사이에 머리 모양을 푸들 강아지 털처럼 가꾸는 푸들 컷이 유행했습니다.
유행의 시대인 1950년대 미국 영화계에서는 메릴린 먼로가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유명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릴린 먼로를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메릴린 먼로는 빛나는 금발머리에 완벽한 몸매를 가진 배우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릴린 먼로는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성공이 그녀를 행복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메릴린 먼로는 1962년 36살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시기 영화계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또 한 명의 유명 배우는 제임스 딘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젊은이의 반항심을 상징했습니다. 제임스 딘이 출연했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은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딘은 1955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4살이었습니다.
1950년대는 미국 문학계에서도 반란이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사회는 한쪽에서는 교회에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런 미국인의 생활 모습을 비난했습니다. 교회에 정착한 미국인을 비난하는 이들은 비트 세대로 불리는 일부 작가였습니다. 대표적인 비트 세대 작가인 잭 케루악과 그레고리 코르소, 앨런 긴즈버그는 1950년대 미국인의 삶은 공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비트 세대 작가들은 소설이나 시를 쓸 때 사람들을 뇌와 정신이 죽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1950년대 미술 분야에서 잭슨 폴락은 반란을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주의 화가로 행위 미술의 대가인 잭슨 폴락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림 위에 물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물감이 뒤범벅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잭슨 폴락에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잭슨 폴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그림은 그저 거기에 있습니다. 꽃처럼 말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음악에서 반란을 이끈 주인공은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0년대 유행한 대중음악인 로큰롤의 제왕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불렀을 때 그는 21살의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 대중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와 종교 지도자 같은 기성세대는 음악에 맞춰서 다리를 흔들고 선정적인 몸짓을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로큰롤에 빠져든 젊은이들은 새로운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로큰롤을 더 자주 듣기 위해서 레코드판을 틀거나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밴드스탠드는 로큰롤 음악 방송을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댄스 파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매주 젊은 남성과 여성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최신 유행하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습니다.
1940년대에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가진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텔레비전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는 발명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말엔 텔레비전이 미국 가정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반적인 미국인 가족의 하루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평균 6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밀턴 벌리나 루실 볼 같은 코미디언이 출연하는 게임쇼나 재미있는 쇼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아서 가프리 쇼와 에드 설리번 쇼 같은 다양한 예능을 제공하는 쇼도 미국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1950년대 다른 나라에서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접한다면 아마 미국인들은 모두 백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섞여 살아가는 미국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했지요.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소수계인 미국인들의 모습은 텔레비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소수계 미국인이 텔레비전에 출연해도 주로 백인을 위해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을 위한 민권운동이 1950년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So, S-O, so는 부사와 전치사의 역할 외에도 문장 속에서 많은 정보와 의미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so의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llo, John. What's on your mind today?
I was watching a movie last night, and I noticed a lot of statements that follow a pattern.
Like what?
Statements such as, I guess so, or I don't think so.
Oh, shortened statements with the word so.
That's right. They are quite common, particularly in everyday discussions.
Yes, English speakers sometimes replace clauses, groups of words with a subject and a predicate, with the word so.
But only when the clause repeats information.
Hello, John. What's on your mind today?
안녕하세요, 존. 무슨 생각하세요? What's on your mind? 무슨 생각해요? 직역하면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에 잠긴 것 같은 사람에게 What's on your mind?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각해요?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좀 우울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면 What's on your mind? 무슨 일 있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What's on your mind?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I was watching a movie last night and I noticed a lot of statements that follow a pattern.
어제 저녁에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문장이 어떤 양식을 따르더라고요.
Like what?
어떤 것처럼요?
Statements such as I guess so or I don't think so.
I guess so. 그런 것 같아요. 또는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요.
Oh, shortened statements with the word so.
So라는 단어로 줄인 문장 말이죠.
That's right. They are quite common, particularly in everyday discussions.
맞아요. 그건 꽤나 보편적이죠. 특히 일상 대화에서는요.
Yes, English speakers sometimes replace clauses, groups of words with a subject and a predicate, with the word so.
그래요. 영어권 사람들은 종종 주어와 수로가 있는 단어들의 그룹인 절을 so라는 단어로 대신하곤 합니다. 구와 절은 단어들의 조합이라는 것은 같지만 구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지 않은 불안정한 문장의 형태인 반면에 절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 형태를 갖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ut only when the clause repeats information.
하지만 그 절이 그 내용을 되풀이할 때만 말이죠. 자,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ave you seen this movie?
I don't think so.
Have you seen this movie?
이 영화 봤어요?
I don't think so.
못 본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처럼 I don't think so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 않고 so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If the speaker did not use so, the example would have sounded like this.
Have you seen this movie?
I don't think that I have seen this movie.
나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대화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I hope so.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전 가스 끄는 것 기억했어요?
I hope so.
그러길 바래요. I hope so. So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Did you remember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I hope that I remembered to turn off the gas stove before we left the house.
나는 우리가 집을 나오기 전 가스 끄는 것을 기억했길 바래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think so, 그렇게 생각해요. I hope so, 그러길 바래요. So를 사용해 간단히 대답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were right, till we weren't. Built a home and watched it burn.